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원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가진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저를 겸손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제 마음과 상황이 늘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주셔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작은 물질과 재능이지만 주님께 드리며 살 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5장 29절과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과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신앙의 시간 등을 구별하여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1절과 2절을 보명쌤이 37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 꾀 양편 고리에 꿰어 꾀를 매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든 후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담을 언약궤를 만듭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6절과 7절을, 보명쌤이 37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판, 광이 1규빗판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는 돌판을 넣은 언약궤의 덮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죄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동물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진양쌤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일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10절을, 보명쌤이 37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판이며
상 위에 기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 놓을 상과 그 상 위에 기구들을 만듭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17절을, 보명쌤이 3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대.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혹시 쌤들은 정금으로 만든 등대인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진양쌤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등대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등대의 모양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 덩어리로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등대의 가지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19절과 24절을, 보명쌤이 예레미야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구약시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현시대에도 살구나무 가지 형태의 등대 모양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명쌤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는 각 부분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자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자들은 항상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7장 25절을, 보명쌤이 37장 26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각목과 금으로 분향할 단과 분향할 단에서 사용할 향을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법대로 만듭니다. 혹시 쌤들은 분향할 단과 그 단에서 드리는 향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네, 분향할 단과 그 단에서 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봄향쌤이 시편 141편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신자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향이 끊이지 않게 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 안 모든 기물을 정금으로 입히거나 만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워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명쌤이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 정금, 곧 순금은 고귀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성막 안의 모든 기물을 정금으로 입히거나 만들게 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진양쌤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죄인인 우리는 아무 죄와 흠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정금 같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8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38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오 규빗이요 강이 오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삼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녹수로 샀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볼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성막의 내전이 완성되고 이제 성막 외전의 기구들과 외전의 골격이 제작됩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8장 8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물두멍을 만드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결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몸을 씻는 장소입니다. 여인들의 단장을 위해 필요한 놋 거울을 들여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단장하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영적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8장 9절과 10절을, 진양쌤이 38장 18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독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이십 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오 규빗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 곧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성막들은 거룩한 성막과 그 외의 공간들의 경계를 지어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명쌤이 니에미아 2장 13절을, 진양쌤이 2장 17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줄 성벽이 없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행습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막들과 성벽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나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3차원적인 존재이고 오감의 지배를 받으며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삶에서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8장 21절을, 제가 38장 22절을, 봄양쌤이 3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다말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인 모든 재료를 계산하고 책임지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만들고 감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명대로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해야 함을 배워줍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38장 24절과 25절을, 진양쌤이 38장 30절과 31절을 읽어주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성소, 곧 성막을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누가 드렸다고 말씀하나요?
조사를 받는 회중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건축은 재능이 뛰어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고하고 자리를 지킨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필요할까요?
성경책, 신자들의 모이는 공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운 말씀처럼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힘과 즐거운 마음까지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지 어떻게 제가 다시 사용하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깊게 배우고 또한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뜻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겠다는 배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겸손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삶의 소망을 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정성껏 준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교회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공간과 시간 등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개인의 신앙의 공간과 시간 등을 잘 구별하여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떤 환경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삼손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자체로 충분한 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사기는 삼손을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장에 걸친 많은 분량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하며 공동체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영적 혼란과 윤리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이유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답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이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혼란과 비극이 뒤따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과 18장에서는 한 개인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가진 은 1100개를 몰래 훔쳤어요. 은을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는 자신이 그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잘못을 했냐고 훈계하고 혼을 내야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인데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며 뿌듯하게 여겼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어떤 젊은 레위인이 초점을 맞춥니다. 레위인은 생계가 막막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어떤 개인에게 고용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을 배워주며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순번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규례마저도 무너져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내용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시대로 적용해보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명한 신호다라고 여겨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18장에서는 단지파의 타락한 모습이 이어지는데 세은 자매님께서 계속 알려주실까요?
네.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됐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에게 단지파가 새롭게 정착할 라이스라는 곳에 가는 게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정탐꾼들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며 축복을 전합니다.
레위인의 말에 힘을 얻은 단지파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정착지인 라이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가 만든 신상을 모두 빼앗고 레위인도 데려갑니다. 이때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마음대로 떠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단지파도 문제였네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돈과 명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은 더 큰 문제였고요.
맞아요. 특히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배워주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가장 성결해야 할 사람들마저도 세속화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더욱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도망친 첩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밤이 되자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고 그 여자는 밤새 괴롭힘을 당한 후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뒤 그 시신을 열두 지파에 나누어서 보내며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의를 열고 기브아의 악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찾아가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불량배들을 넘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며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와 싸우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를 징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 처벌 기준이 자신들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와 세 차례의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두 차례의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지만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연합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단지 600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생각한 방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사람들의 처녀들을 데려와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자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죄를 더 큰 죄로 막으려고 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끝없는 폭력의 순환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모습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개념이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은 역사 속의 인물이나 동화 속 등장인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성경적 표현이 무게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위자이며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였습니다. 존재 자체로 의지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특별한 존재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의 뜻은 곧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 백성들은 왕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받았잖아요. 그 대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고 그 명령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했었죠. 이와 같은 왕의 위상과 권위를 염두한 상태로 성경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기준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을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활의 방식이자 내 선택의 지참으로 삼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과 경험과 세상의 문화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의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게 아니라 괜찮은 조언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무조건 순복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나의 삶을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든 맞춰서 조정하고 순응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낯선 환경과 문화와 권력 앞에서도 성경 말씀을 자기 삶의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렇네요.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죠.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당시의 성경인 모세 율법에 근거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철저히 성경 말씀에 따르는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는 누가 자신의 삶에 진정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장면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내렸고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공포된 사실을 알고도 이전과 같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상황을 고려해서 기도의 방식을 바꾸거나 몰래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고수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타협이 가능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가능한 조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혹은 시대적 흐름을 우선시하여 말씀을 알아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는 최우선적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 사실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지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모든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방향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며 내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무언가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난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과 혼돈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기에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함을 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로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이 꼭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했고 불평보다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여야 하겠네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에 겪게 되더라도 그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어요.
아멘입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당장에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런 믿음을 바로 갖기가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짧게라도, 생각만으로라도, 눈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을 이겨낼 만한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참 제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기준 삼아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그 생각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True.